네, 오늘 1부는 식약처와 함께합니다. 2023 식약처의 키워드, 아마도 혁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는 안전과 또 규제를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안전혁신으로 국민의 일상을 든든하게, 또 규제혁신으로 식의약산업을 단단하게, 이걸 비전으로 내세웠다고 하죠. 든든하고 단단한 2023년을 만들어주실 오유경 식약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도 밝았고 또 이제 곧 설 연휴도 시작이 되니까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올해 좋은 일들 많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늘 식약처와 저희가 코너를 함께 하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든든하고 단단한 마음이 들기도 했거든요.
네.
2023년 업무 계획 발표를 보니까 역시나 든든, 단단 이게 키워드로 눈에 들어왔고 혁신도 눈에 띄었어요. 네. 올해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든든한 안전 혁신이라는 게 하나의 방향이고 또 하나의 방향은 단단한 규제 혁신인데 요 두 가지가 약간 그 색깔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든든한 안전 혁신은 국민들의 어떤 먹거리나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을 좀 접목해서 좀 첨단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혁신하겠다. 그런 쪽에 방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단한 이제 규제 혁신으로 산업을 단단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 성장 동력을 조금 더 밀어줘야 될 건가. 그래서 요 식약 산업이나 뭐 이런 디지털 산업 그런 쪽을 어떻게 예. 식약처가 지원을 해줄 것인가. 그런 쪽에 정책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어떤 계획인 건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품하고 디지털은 네. 서로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수입식품이
네.
국민께서 수입식품을 굉장히 많이 이제 수입을 하시기 때문에
예.
작년 같은 경우 수입식품을 80만 건 이상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식약처의 직원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식품은 계속 수입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입 하나를 심사할 때 몇 건의 항목을 보느냐 하면
예.
261건의 항목을 봅니다.
그러면
80만 건 곱하기 261건을 해보시면
예.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야.
그거를 이렇게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임계치에 왔다 그렇게
그러네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이거를 좀 디지털 알고리즘 같은 걸로 좀 자동 심사를 해보는 법은 없을까
네.
그렇게 고민을 해서 올해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Safe I24라는 프로젝트인데
네.
Safe I는 여기서 I는 impor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수입.
예, 수입. 수입을 안전하게 하는 거 24. 여기서 24라는 거는 뭐 요즘 뭐 편의점에도 뭐뭐뭐 24 그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무원은 퇴근을 해도 심사 시스템은
예.
계속되게 그래서 365일
오.
24시간 그렇게 연중무휴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하지 않고 알고리즘이 디지털이 하게 되니까 예전에 며칠 걸리던 것도 심사 기간이 5분이면 됩니다.
오.
그게 이제 디지털의 전환이라고
예.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좋아지나 이렇게 보면 수입하시는 분들은 이 물류를 가지고 대기를 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물류비용이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예.
이게 빨리 되니까 비용하고 시간이 절감되는 그런
예.
장점이 있고 또 국민께서는 빨리 수입 식품을 이제 제공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고 신선한 거를 빨리 공급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식약처에서는 또 굉장히 정확하게 이거는 이 기계가 디지털이 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편차가 어떤
네.
분이 뭐 피곤하다던가 눈이 침침하다거나 그런 실수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단순 반복적인 거를 굉장히 이제 빨리 하고 오히려 식약처에서는 조금 약간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거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예, 안전한 것과 신속한 것, 그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말씀을 좀 잘하시는 편인가 봐요.
아니 뭐 제가 교수를 하다 와서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맞네요.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강의 듣는 것 같이 진짜 귀에 쏙쏙 들어와서 지금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가 확실히 이렇게 와닿는데
네.
이제 기계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예. 지금 어느 정도 그 구상 중에서 어느 정도가 완성이 된 단계인가요?
거의 다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됐고요. 지금 이게 올해 안으로 아마 상용화돼서 국민들께 서비스를 해드릴 것으로 생각돼서 그래서 올해 대통령께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이걸 하겠다고.
예. 야, 이거는 예. 정말 예. 그 물류업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일반 예. 소비자들도 네. 분명히 체감을 할 수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예. 이번에는 조금 우려 섞인 시선에 예.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보면요, 이 마약 얘기가
예.
정말 그렇죠. 심심찮게 나와요.
네, 네. 예.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네. 이제는 더 이상 마약이 뭐 연예계 혹은 뭐 상류층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요, 네. 일반 네. 국민들도 접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좀 젊은 층, 청소년들
네, 네.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증가한다라는 보도들도 전해진 바 있습니다.
네.
좀 고민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약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식약처에 와서 이 마약의 현황을 보고 나니까 10대, 20대의 마약이 지금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예.
우리나라 마약의 주 구매층은 40대였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약의 주 구매층이 20대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10대와 20대는 대한민국의 미래인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굉장히 고민이 이제 깊어졌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마약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중범죄 같은 거는 그분이 나온 다음에 그 중범죄를 다시 할 확률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약은 37%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어떤 마약 사범이
네.
이제 다시 교정시설에 갔다가 나왔을 때 37분이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딜레마가 무조건 이걸 단속해서 교정시설에만 보낸다고
예.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인가. 그래서 마약으로부터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데 단속과
네.
처벌을 하는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이 다시 재범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10대나 20대는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고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냥 친구가
예.
하니까 이것도 이제 하는 게 있어서 수요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또 한번 했던 분들이 다시는 하지 않게 그거를 이제 수요 억제와 사회 재활의 차원에서 근데 그쪽을 우리가 거의 그동안 정책적으로 하지 못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소위 마약 청정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재활에 대한 신경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식약처에서는 뭐 단속과 그런 쪽 당연히 철저하게 하겠지만 좀 더 이거를 스코프를 확대를 하여서 범위를
예.
확대를 하여서 정책적으로 그 청소년들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마약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예방 프로그램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또 교정시설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예.
재활센터도 좀 더 확충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20대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요즘 20대 보면 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네네.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책을 주면서 팜플렛을 보면서 이거 읽으세요 하면 누가
안 들어오죠.
안 들죠. 예.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 청소년들에게 와닿는 메타버스 또는 뭐 가상 현실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마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실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20대 눈높이에 맞는 예방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교정 시설 갔다 오신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재활하는 거를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형 재활 모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재활 인프라를 좀 구축하자. 그런 식으로 요즘 좀 식약처에서 올해 그 좀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예. 지금 뭐 이 마약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약처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역할을 네.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 보면은 유해물질
네.
노출에 대해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이게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뭐 비누로 세수하고 하루에 굉장히 많은 물질들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동안은 이 유해 물질의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 뭐 비누는 비누 따로 그다음에 종이컵에 있는 유해 물질은 유해 물질 따로 이렇게 물품을 중심으로 해왔었어요. 네네네. 그런데 한국인의 특징상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물품이 있고 그래서 좀 더 많이 노출되는 유해 물질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물품 중심으로 위해성 평가를 하던 거를 올해부터는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물질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실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물질 중심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새로운 방법이고 세계적으로 거의 독일이나 몇 나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가지 않은 길이고 왜냐하면 어렵고 최신의 기법이기 때문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패러다임 완전 바뀝니다.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식약처에서는 사람 프로젝트라고 해서 영어로는 뭐 S알람이라고 해서 유해 물질이 어떤 것들에 국민들이 많이 노출되시는지 그거를 보고 그러면은 그런 유해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 빨리빨리 이 유해 물질을 낮출 수 있는 계획을 빨리 수립하는 그래서 그걸 사람 중심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아마 세계 최고 수준일 겁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꼼꼼하게 유해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좀 지켜보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이런 유해 물질에 대한 보도도 저희도 항상 전해드리곤 하지만 이렇게 가끔 와닿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물질 중심이기도 하고 그 이름들도 너무 어렵기도 하고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그냥 나쁜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곤 그렇죠.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람 위주로 된다 그러면
그렇죠.
내 행동 반경 안에서 조금 더 조심할 수 있으니까 분명히 효과가 더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에 올해 상당히 많은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지키는 것도 혁신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연말에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점검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도 식약처와 항상 얘기를 많이 해요. 균형 있는 식사가 중요하다.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식약처는 이 부분에 대한 또 강화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균형 있는 식사는 물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 중요한 건데 이미 식약처는 어린이 그 식생활 관리 센터를 이미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다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노인과 장애인, 노인과 장애인 중에서도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에서 복지시설에서 계시는 노인과 장애인은 그동안 식사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노인이 되시면 치아도 좋지 않으시고 또 가지고 계시는 질환들도 굉장히 다양하세요. 장애인분들도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시기 때문에 어떤 질환을 가지신 노인 어떤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들은 어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건가 그거를 영양사가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음식이 또 위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부엌의 위생적인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해주고 이런 걸 다 해주는 데가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거가 올해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68군데 이제 가동이 되고 이게 2026년까지 예산이 잘 확보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욕심 같아서는 이 소규모 시설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나 홀로 노인들이 많아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인들에게까지도 이러한 급식을 좀 식약처가 따뜻하게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식사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이제 또 궁금한 게 늘 균형 있는 식사, 영양소를 갖춘 식사를 못한다라고 하는 게 군인 얘기 많이 하는데 혹시 군 식단 같은 것도 식약처와 뭐 협력해갖고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합니까?
예, 얼마 전에 어떤 군부대에서 본인 이제 군 식단은 이제 군은 영양사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군 식단에 위생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노로바이러스나든가 식중독균들이 본인들의 어떤 그 식단에 있을 수가 있는지 좀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네. 파견 가서 위생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지 간간이 그렇게 군하고 식약처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폐쇄적이지 않네요.
그럼요. 서로 같이 협업하면서 우리 군인 장병들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그런데 예. 그분들도 위생적으로 식중독이 걸리시면 안 되니까 그쪽은 식중독 관리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대하신 분들 이제 요즘 군대 좋아졌네라는 얘기하시는데 식단 보고도 그런 말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네. 이 얘기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로 많이 먹고 살잖아요.
네네.
그만큼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식약처에서도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고요.
네, 그동안 식약처하고 수출하고는 식약처가 뭐 산업부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무슨 수출을 하겠어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식약처에서 이제 그 담당하는 물품은 식품하고 의약품, 의료제품인데 네. 이거는 수출할 때 일반 공산품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식약처가 있지만 미국도 식약처 FDA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자기네 나름대로 규제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규제 장벽을 넘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약처와 다른 나라의 규제 기관이 같이 논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정부 대 정부 뭐 G2G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규제가 있는 그런 식품이나 의약품의 수출은 정말 식약처가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다른 데 규제기관과 같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새 하는 말로 뭐 그 규제기관이니까 레귤레이토리니까 R2R이다. 그래서 규제기관 대 규제기관이 협조를 해서 이 규제 장벽을 낮춰야지 우리나라 라면도 수출될 수 있고 삼계탕도 수출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뭐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식의약 그 담당자들과 굉장히 많이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식약처의 올해 계획, 앞으로의 계획, 청사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또 청취자 퀴즈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오늘 처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이 퀴즈에 대한 힌트도 우리 청취자들에게 아주 쏙쏙 잘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퀴즈 한번 드리고요. 우리 처장님 힌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퀴즈 슬라고시 문제 내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요.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조사 전화 받으시면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꼭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 올해부터 식품 유통 기한이 이 기한으로 바뀝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애청해온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식약처와 함께한 시간에서도 한번 이를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한은요, 보관법을 잘 지키면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그동안 단순히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려왔던 막대한 쓰레기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환경에도 좋은 효과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두부는 23일, 과자는 81일, 또 계란은 선별 포장일 기준으로 냉장 상태 3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한은 무엇일까요? 1번 유통기한, 2번 소비기한, 3번 법정기한, 4번 식약처의 국민안전지킴은 무기한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보내주시고요. 자, 차장님 힌트 하나 주시죠.
예, 그동안 유통기한은 식품을 만드시는 분의 입장에서 기한을 정했던 거고요.
네.
이번에 땡땡 기한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한을 정한 것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한을 정한 거다.
네.
야, 힌트도 야 정말 센스 있게 잘 주십니다. 4번 보기는 어떤가요? 식약처의 국민안전지킴은 무기한.
무기한. 두부를 우리가 무기한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네. 자, 식약처의 국민안전지킴은 무기한이니까 올해 내년 계속 쭉 이어진다는 거. 이게 4번 보기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식약처가 올해 정말 바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이제 시작한 지 2주 정도 지나고 있는데 올해 각오 밝혀주시죠.
예, 올해 식약처에서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는 규제혁신 2.0이라는 걸 새로 합니다. 작년에 8월에 식약처에서는 규제 혁신 100대 과제라는 걸 국민께 약속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미 50%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규제 혁신은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계속되어야 될 것 같아서 올해도 다시 하는데 규제 혁신 2.0은 좀 더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좀 더 계속적으로 혁신해가는 그러한 약속을 국민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부 부처의 이런 업무 보고 들으면 사실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좀 먼 얘기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와닿는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9681님, 처장님 알찬 정보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이 왔고요. 또 7298님도 목소리 들으니까 처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믿음이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유경 식약처장과 함께했습니다.